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꼭 기억하시고 복과 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보람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하루의 시작과 한 주의 시작과 한 달의 시작이 겹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성을 일깨우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축적되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면서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번 봄은 새로운 출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움츠렸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업과 학업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와 구역도 새로운 신앙의 열정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화면으로 만나던 우리의 만남들이 반가움으로 손을 마주잡는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지내왔던 큰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쉬이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전보다 깊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월에는 교회가 정한 말씀의 달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서부터 큐티와 같은 개인적인 묵상과 나인앤나인 가정 기도 예배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깨달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들려질 말씀들은 내 혼과 영과 골수가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모든 양육의 과정들을 축복하시고 1:1 과정에 헌신한 지체들이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도록 진리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가난과의 싸움에 지친 사람들, 병상의 고통에 마음마저 깨어진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신분에 의한 그 낙담한 마음들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이번 코비드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깊이 위로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분명한 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종종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합니다. 사람처럼 실체를 가지고 충고도 하고 화도 내고 갈 길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혜가 의인화하여서 등장할 때에는 주로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인생과 관계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는 여성을 더 지혜에 가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권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이 주로 여자아이의 이름이고 영미권에서도 소피아라고 부르는 이름은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지혜도 여성으로 표현되는 지혜인데 여인이 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표현을 보면 이 지혜는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이 어떤 때에 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어서 말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내가 말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로 말할 일이 거의 없는 아내이지만 어린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면 유독 큰 소리를 칩니다. 엄마랑 산책할 때 제 딸은 스쿠터라고 불리는 바퀴와 핸들이 달린 보드를 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속도의 재미를 느끼면 주차장 문 앞이나 이 차가 지랄 수 있는 곳에서도 쌩 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이를 향해서 다급하게 멈추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된 마음으로는 혹시 모를 위험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지혜도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렇게 합니다. 지혜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생에게 헛된 것을 쫓는 이에게,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는 이에게, 죽을 길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들을 살리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망의 자리에서 충동의 자리에서 인생의 지혜를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인생을 대하는 이들에게 지혜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서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이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책망의 말과 위로의 말입니다. 이 책망의 소리는 특별히 인간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누구도 선생 노릇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일 때는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지혜를 버리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봅니다. 특별히 희망의 미래를 봅니다. 모두가 어둠을 보고 있을 때에 다가오는 미명의 빛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이가 예언자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이스라엘과 긴 암흑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거부할 정도로 희망 없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독립과 회복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예언가는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30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왜 유독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세월도 꺾을 수 없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때에 불과 1년에 불과한 이 코비드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보자면 책망의 말이 거의 대부분이 21절에서 32절까지고 위로의 말씀은 33절 겨우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책망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높아서 다른 이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일을 뜻합니다. 이들 역시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인지 모르고 오히려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지정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는 한자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한국인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의 정신적 요소 중에서 특별히 감정과 의지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평생 성수할 만큼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적인 것은 유독 신앙과 이질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 잘못 오용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이 지성을 소홀히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방역모범 국가의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으니 이 교회를 다니는 모두가 광신도로 취급받는 일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신앙과 물리학이 양립될 수 없습니까? 신앙과 수학이 양립될 수 없습니까? 신앙과 백신이 양립될 수 없습니까? 이런 지성적인 내용에 무조건적인 배척을 하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교의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과학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과 길목과 성문어귀와 성중을 두루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만 유통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는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회에서 통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만 통용되긴 얘기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교회 밖에서의 삶인데 그때 사용될 만한 원리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는 이 성경이 시대와 세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세대와 민족을 통합하고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캐논이라고 불립니다. 이 캐논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담긴 책에게만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그런 책은 몇 권 꼽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책 중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성경의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정수를 깨우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경쟁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영할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안목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노력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매번 매번 거듭거듭 이 결심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24절 이하에서는 이 지혜를 거절한 자에게 임할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 지혜가 그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거절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비웃고 그가 아무리 불러도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고 숨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자의 귀는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입이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키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귀도 들을 수 있는 소리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귀가 다른 소리로 가득 담겨 있으면 지혜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의 말이, 분열의 말이, 이간질의 말이 가득 차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산 사람은 귀가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의와 사랑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혹의 말조차도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세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의 구절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유일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을 가까이 한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혜 있는 말은 무게 있는 말입니다. 이 무게 있는 말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그의 마음도 좀처럼 들뜨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그 무게로 딱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잡힌 마음이어야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모든 생사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견고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바꿔쓰기로 합니다. 밑에 있는 힘이라는 말이죠. 이 믿음을 이 다른 말로 하면 저력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저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의 가치는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 오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저력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지요. 올해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셨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집중하십시오.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날 선포되고 교회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 가운데 한자라도 담으려는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지금의 수고가 위기의 순간에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서 누가 보아도 저력 있는 인생으로, 자기 스스로 그 저력으로 해서 만족함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무엇에 조급하십니까? 내 귀에 어떤 소리를 주로 담고 있으십니까? 원수된 자의 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넉넉히 담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력 있는 삶을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담지 못하여 위기의 순간에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견고함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해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그 지혜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비우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길이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오히려 견고하고 복된 성취를 이루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